불꽃옹이란 불꽃도 우아한 레디오. 클럽TV 팟캐스트.
예, 강민철이 감옥 생활을 하던 도중에 네. 우요색과 우아웅태인 예, 예. 발음하기 약간 어려운 그 범하의 기업인이죠. 이분들이 예, 예. 또 이제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돼요. 예. 선생님이 우요셋과 우아웅태인을 인터뷰를 좀 하신 것으로 아는데
예.
그분들을 통해서 강민철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면모 예. 이런 걸 좀 접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아까 우리가 그 강민철이나 저 김진수 예. 소자가 모두 그 체력이 엄청난 게 강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예.
근데 강민철을 보면은 그 체력만이 강한 게 아니라 정신력도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25년을 거기서 버텼는데
네.
그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물을 많이 마셨다고 그래요. 물을 많이 마시고 그 처음에는 아마 불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운동을 하고 앉아서 그 참선을 하고 그랬었대요. 그랬다가 이제 그 이분들하고 알게 돼가지고 그 신앙을 바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때 좀 독실한 편이었을까요?
그렇다 그래요. 네. 그렇다 그러고 그 어떻게 해서 종교적인 그런 면이 그렇게 있었을까? 교육 같은나 성장 과정은 안 그랬을 텐데.
네.
그런데 종교에 그 의지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쉽게 자살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없이 생명을 25년 동안 어쩔 수 없이 그 병마에 죽기까지는 그 강하게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그렇게 있고 결혼을 하려는 생각이 그렇게 강했다는 것만 해도
네.
살려는 의지가
그러니까
생각이 강했다.
정신력을 게. 느낄 수 있었던 게 하루도 안 빠지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예 그게 참 그. 웃음이 나오면서도 참 처절하게 느껴져요.
네, 네.
그렇게 그렇죠. 네, 강하게
했으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아서 몰라요.
어쨌든 하고 후회하는 게
네, 아, 그렇긴
그렇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살려는 의지를 선생님이 확신하신 게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결혼 얘기를 했다.
글쎄요, 글쎄요.
네, 예. 정말 저희도 확실히 느껴지네요.
그런 그 정신력 같은 네. 게 그 살려는 의지 같은 게
네.
예.
근데 참... 간암으로 사망한 걸로 돼 있는데 네. 살해설이 있잖아요.
그 동료들은 네. 그래요. 거기 같이 있던 그 죄수들은
네, 네.
그 윈틴이라고 그분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거기 수감된 분인데 윈틴이랑 네. 그 우요셉이랑 그런 분들은 죽기 전까지 건강했다 그래요.
네.
배가 아플 때는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죽으리라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날 그 병원으로 실려가서 그 다음에 돌아오질 않았다 그러고 근데 병원에 실려가기 전에 자기한테 라면을 하나를 주고 갔다고 먹어보라고
네.
그랬다고 그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제기해요. 근데 미얀마 정부의 공식적인 그 기록은 간암으로 판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몇 개월 후에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시체도 무슨 전부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그렇죠. 화장해서 어디 네. 뭐 알 수 없게
화장을 해서 없애버렸으니까 확인하기는 힘든데 버마가 그 당시에 북한하고 그 수교를 다시 했거든요.
네.
재수교를 하는 네.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저 감옥소가 그 보안 관계 같은 게 상당히 허술하더라고요. 별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무슨 뭐 누가 공작을 해서 그 안에서 독사를 하든지 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으리라고. 그래서 그 우요셉은 자기 그 처남인가 뭐 매형인가 예. 그런 사람이 그 라면을 아직도 갖고 있을 거라 그가 성분을 분석해 보면 누가 거기다 독을 넣는지
아,
그걸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에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하필 사망한 시점이 그
그러니까 굉장히 예, 불편한 예, 존재가 됐을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예. 게 약간
늘 겁을 냈대요. 예. 겁을 내가지고 그 음식을 주는 것도 자기가 다시 쿠킹을 해서 먹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감생활 25년 동안 실은 그런 두려움을 계속 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결혼에 관한 욕망과 함께 두려움과 함께. 근데 선생님이 아까 아 그건 알아보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진짜 신기한 게 이걸 겪으신 것도 아니고 범하에서 뭐 근무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하셨어요?
예, 저도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이제 참고 자료와 뭐 책과 증언들 또 직접 찾아가서 하는 인터뷰도 이런 부분들이 좀 대단한 작업을 좀 하신 것 같아요.
2008년에 강민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듣고 또 그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아무도 관심을 쓰지도 않고
어떻게 그 언론을 통해 접했나요? 아니면
예예 예. 그 뭐지 통신사에 쪽짤막하게 하나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그때 그 죽은 사람을 책으로라도 다시 살려놓겠다 그러고 마음을 정하고 그러니까 한 5년이 걸렸죠. 5년이 걸렸지만 그 사람은 다 책으로 살려놨어요.
그런데 그 책으로 살려놓은 거를 또 좋게 안 보는 사람들이 예.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점이 예. 이 책을 쓰겠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예. 도와준 거나 예. 그러지 않았다고
예. 도움은 별로 받은 일이 없고 예. 비난은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런 그 사람한테 그렇게 흉악한 테러범 그런 이상한 책을 쓰려고 하는가 그러고 또 그 욕도 먹었어요. 주로 옛날에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서 네.
아니요 정보부 쪽이 아니라 네. 그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대한 비판이 되나 그러고 아. 그런 식으로 그때 이제 이 사람을 데려오자고 저는 주장했는데 안 들었는데 이제 그걸 그 이분들은 그 오해한 잘못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비난 같이 생각을 하고 항의 말씀을 하고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었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난을 했다고 받아들여서 네,
네, 그렇게 아, 받아들였다는 거죠. 제가 그때 이제 데려올랐는데 그 정부에서 안 했으니까 네. 네, 그 비난으로 받아들인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의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한 비난이라는 게 아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눈총을 보내고 선생님한테 근데 책도 읽지 않고 좀 예, 비난을 보낸 거죠. 예,
대부분은 아마 책을 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왜 그 사람을 안 데려왔나 하는 그 비판으로 그 잘못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 분들도 있었고 대부분은 왜 그 북한의 나쁜 놈 테러리스트 네. 그 동정을 보이고 그러는가 그리고 또 예, 아주 주로 이제 좀 그 높은 직위에 있던 그런 분들도 그게 어째서 중요한 일인가 그러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책을 쓰겠다고 그러고 뭐 책까지 써서 내고 그런다고 아마 또 외국 신문들에 좀 많이 났어요. 네. 이번 그 여름에는 화란에
네덜란드 신문에 네. 굉장히 크게 실린 네. 걸로
거기도 네. 그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가서 강연을 했는데 네. 거기 교수님들이 책을 샀더라고요. 이 책을 그 하나씩 세 분이 책을 갖고 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래서 사인해줬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별로 그렇게 그 좋은 평은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 선생님 그 책머리에서 네. 유종호 교수의 네. 어떤 문장을 좀 인용을 하셨는데요. 네. 이 책이 무기력한 망각에 저항하는 끈질긴 기억의 투쟁에 네. 기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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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문장을 인용을 좀 하셨네요.
그렇죠.
네. 뭐 지금 세월호 문제를 그렇죠. 두고 네. 뭐 아직까지 그러냐 뭐 그런 의견들도 좀 있잖아요. 네. 뭐 강민철도 그렇고 또 세월호 희생자들도 그렇고 뭐 있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아 그게 책 머리에 제가 그 윌리엄 포크너 인용을 하나 해줘. 과거라는 건 지나간 일도 아니고 과거는 아직 지나간 게 아니다. 과거는 아직도 우리하고 함께 있다. 그 말의 뜻을 그 강민철의 경우나 세월호의 경우에도 모두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잊는다, 잊어버린다면은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과거에 그 세월호의 비극 같은 거를 잊어버린다는 게 정말 그렇다면은 쉽게 말하면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강민철의 그 비참한 운명 같은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무기력하게 그야말로 잊어버리고 지나간다면은 거기에서 배워야 하는 반드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거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약간 통일을 하면 우리 손해다, 좀 경제적으로. 굳이 뭐 통일을 해야 되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선생님께서는 남북 통일이 이제 꼭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이 필요하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약간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그 아마 뭐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다 하는 그 이외에 무슨 아마 다른 뜻이 아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 같은 거를 잊어버리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통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보다 어떤 통일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 햇볕 정책 그 설계하고 할 때에 그때 구상을 하고 할 때도 통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통일이 됐을 때에 사람의 생활의 질이 향상이 되는가,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통일이 돼가지고 더 나빠진다면, 예를 들어서 19세기에 프러시아 중심의 통일이 있었잖아요, 독일은. 네. 그런 거는 참 그 잘못됐어요. 프러시아가 그 독일에서, 예를 들어서 바바리아 같은 데는 좀 이렇게 진보적인 경향이 강했는데, 프러시아는 굉장히 그 반동적인 그런 나라였거든요. 군국주의적이고. 그런 나라 위주로 통일이 된 이후 독일 사람들이 행복했나 하는 문제입니다. 양차의 대전에 말려 들어갔죠. 그냥 늘 전쟁이었어요.
네.
독일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건 통일 때문에.
나치가 등장하고.
그렇죠. 예, 결국 나치스 같은 것까지도 그렇게 갔죠. 일본의 명치유신도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은 일이었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당한 일들을 생각을 하면은. 뭐 우리나라가 강대국이다 하는 이런 자부심 같은 거는 갖고 있을지 모르고, 산업이 발전하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수많은 전쟁들, 청일전쟁, 노일전쟁에서, 진화전쟁에서, 그 다음에 제일 비참한 게 미국하고의 그 태평양전쟁 이럴 때, 300만 일본 사람 젊은이들이 300만이 죽었어요 하니까.
네.
그런 게 중요하지, 통일인가 아닌가 하는 게 중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맹목적으로 어쩔 때 생각하면 통일이라는 게 일종의 환상지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나요. 사람이 그 팔다리 하나를 잊어버렸을 때 아직도 있다고 의식 속에는 그 팔이 있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갑자기 그 나라가 분단되니까 분단의 현실이라는 건 굉장히 단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저기 있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햇볕 정책의 기획자로 좀 알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해서 이제 햇볕 정책을 좀 기획을 하게 되셨는지.
기획자라는 건 너무 과한 얘기고 기획 단계에서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햇볕 정책이라는 어휘 자체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당시 이제 야당 총재이셨는데 그랬고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도 자주 하문을 하셨죠. 근데 이제 저는 그 햇볕정책이라는 햇볕이라는 말을 안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소부화에 나오는 이야기여서 이소부화에서 남의 외투를 벗기는 그 일종의 책략이잖아요.
네. 저도 그걸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고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햇볕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마태복음 얘기를 쓰자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그 하느님이 햇볕을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뭐 남자, 여자, 이방인, 유태인 가리지 않고 누구한테나 똑같이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뜻으로 햇볕이라는 말을 쓰자고 그랬어요.
묵자의 천사상과 거의 동일한데요.
그렇습니까? 네. 예, 예. 그랬는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의미가 됐죠. 그러니까 북한도 햇볕 정책 기간 중에 전략적으로 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통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통일이 언젠가는 되리라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희생을 많이 치르고 하는 통일이라면 안 하는 게 그건 낫고.
네.
또 하나는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의욕이 없다는 얘기인데 당연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기성세대들이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젊은 사람들 보고
통일의 의식 없다고
너희들이 여기 열심을 갖고 해결하라 하면 안 되고 그만큼 자기네들이 소명의식을 갖나 통일이라는 걸 하는데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해요. 통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아까 환상지 현상일 수도 있어요.
네.
괜히 그냥 뭐 거기 뭐가 우리나라가 거기 있다 하는 거고 그 민족의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통일이라는 걸 추구해야 하나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그것도 근데 환상이에요. 그것도 반드시 옳은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념의 실현으로서 통일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념의
네.
실현은 북한은 뭐 주체 사상이든지 뭐 사회주의든지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을 한다든지 민족 안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요새 자주 얘기하는 게 또 국가의 실현 남한하고 북한 헌법에 아주 그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헌법에 영토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남북한이 모두 영토조항이 뭐냐 하면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되어 있다.
예,
똑같은
예.
조항을 북한도 갖고 있어요. 근데 나라 헌법에 영토조항이 있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밖에는.
그런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가가 헌법에 맞는 실현을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해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실현으로서의 통일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통일을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데 무슨 통일을 하겠다, 어떤 통일을 하겠다 하는 거는 별로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않으니까.
단순하게 뭐 평화 통일, 뭐 적화 통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문제가 아니에요.
이념의 실현으로서의 통일도 에이. 있어요. 미국 헌법이 영토가 있었다면 큰일 났을 거예요. 미국은 그냥 계속 남의 영토를 자기네 영토를 맨
전 지구를 미국의 영토로 한다.
전 지구와 그 부속 위성을 우리의 영토로
지금은 달이나 화성까지도 차지하고 네. 싶은 거고요.
2009년에
북극도, 네. 우리
북극도 우리 땅이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지구와 그 주위 행성을 영토로 한다.
주위 행성을 네. 영토로 한다.
2009년에 장성택 숙청을 미리 예측하신 걸로 또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랐는데 요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북 삐라살포 문제로 무력 시위도 있고 요즘 남북 관계가 더 할 수 없이 얼어붙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 장관도 풍선 날리는 게 그게 남북관계 도움이 안 된다. 그건 뭐 분명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거고 써 있는 저도 뭐 다 못 봤지만 어떻게 이렇게 얼핏 뭐가 나오는 것 같은 거를 보면 역시 그 뭐 적대 관계를 부추기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로서는 뭐 그거 계속해야 한다. 찬성하기가 참 힘들죠.
김정은 부인에 대한 뭐 비난
그렇죠.
많이 실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보다 그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아파할 싫어할 얘기들이 많아요. 뭐냐면 생모가 고영기라고
아.
오사카의 이쿠노 출신이에요. 이쿠노라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기
네.
출신인데 김정은으로서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죠. 뭐 백두산 혈통 뭐 이거야
네.
하는데 제일교포가 자기 엄마 어머니라는 것 같은 거를 굉장히 그거에 그런 얘기를 많이 싫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
지조라는
예예예 옳지가
아,
않죠.
네.
근데 반면에 다른 면 하나가 있는 게 무슨 면이 있냐면 북한은 자기 내 국민에 대해서 지적인 혹은 정서적인 박탈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알 수 있는 정보 같은 게 북한에서는 그 오히려 이상한
네.
그런 걸 전부 차단하거든요. 그 인텔렉추얼 디프라이베이션이에요. 지적인 그 저걸 굉장히 박탈을 하고 있고
네.
정서적으로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뭐 영화나 드라마, 음악 이런 것 같은 것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네.
이런 거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라기보다 인권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 국민을 넉넉히 못 먹여 살리는 쌀을 뭐 충분히 못 주는 거 못지않게 국민들에 대해서 지적인 정서적인 박탈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건 북한이 어떻게 고쳐야 해요. 외부의 그러니까 식량 같은 걸 외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외부의 도움을 받더라도 이런 거는 북한이 고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쉬운 스포츠 뉴스 아시안 게임에서 남한이 2등을 했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차단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인권 차원의 문제죠.
이전에 좀 인상적으로 얘기를 들었던 게 선생님께서 그 북한에 아주 러시아어가 유창한 안내원을 만났는데 아주 초보적인 그 러시아 소설이나 동화 같은 것도 읽어본 적이 없더러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러시아어는 잘하는데
그건 너무나 유창한데 그런 어떤 예술적인 거하고는 전혀 접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일성 대학이 러시아 문학과를 나왔다고 그래요 여자분인데 근데 말을 하다가 우연히 그 시니아프스키라고 러시아 소설가가 있어요 저 소설 쓰는 사람이 동화를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동화 관심이 있어서 시니아프스키 얘기를 했더니 시니아프스키가 원래 그 사미스다 작가였습니다. 소련 시대에 지하 문예 활동하는 분들이 있었죠. 사미스다라고. 지금은 뭐 마음대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러시아에서. 러시아 동화 얘기를 썼더라고 내가 그랬더니 시니아프스키가 누구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솔제니친을 몰라요. 전혀 들어본 일이 없어요.
솔제니친도.
네. 그 다음에 파스테르나크도 그것도 몰라요. 아는 게 그걸 알더라고요. 숄로호프를 미하일 숄로호프의 찌히 돈이라고 조용한 돈강이란가 뭐 그런 그건 알아요. 러시아 혁명을 다룬 그런 소설.
혁명을 다룬 이런 것만.
그래서 놀랐어요. 네. 아니 러시아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시니아프스키는 우리나라에도 그 번역이 나올 정도 사람인데 그런 정도로 그 지적인 게 무슨 자극 같은 건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이 진짜 그런 자극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정서적인 자극도 중요하잖아요. 완전히 정서적으로 라디오도 못 듣게 하고 이런 데 가둬놓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한 게 한국 전쟁 그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뭐 읽을 거리도 없고 볼 거리도 없고 TV라는 거는 어디 먼 나라에 있는 뭐 이런 정도고 마을에 라디오가 있는 것도 한두 집 정도 라디오 그 라디오 방송국 들으려고 사람들이 가서 모여 있고 그러고 그 지적인 박탈이라는 게 얼마나 그
끔찍한
심각한
거네요.
끔찍한 문제예요. 근데 북한은 이런 점은 고쳐야 해요 어떻게든지. 외부 도움을 받더라도 고쳐야 해요.
그 인터뷰가 끝을 향해 달려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선생님께서 백봉 심사상을 제정하셨다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아버님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선친이요. 별명이 영국 신사였어요. 아주 신사였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다음에 선친하고 가까웠던 분들이 박권상 씨라고 동아일보 주필을 하던 분이 있으세요. 박권상 씨 또 그 저 이만섭 의장 뭐 그런 분들이 선친하고 가까웠는데 그분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만드시긴 만들었지만 신분은 저를 많이 시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신사다운 의정 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주는 상인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만약에 막 집어 던지고 서로 멱살 잡고 이런 사람을 철저하게 빼는가 이런 게 궁금해서
이만섭 의장이 신사상 말고 깡패상을 만들죠. 그 저기 김근태 의원이 처음에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고 박근혜 대통령도 의원 시절에 몇 차례 받았죠. 그거를 기자들한테 평이 아주 좋았었어요. 기자들이 투표로 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한번 참여하실래요? 6일날 그 회의가 있는데 우리 저 작가님이나 우리 저 송 선생 참여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정심회의인데 괜찮으면 오세요.
선생님 그 앞으로 또 이렇게 좀 집필을 계획하고 있는 책 있으세요?
예.
어떤 책?
장성택 전기를 쓰려고 그러고 있어요.
아, 장성택 전기요?
예. 네.
근데 모르겠어요. 잘 들린지 자료가 너무 없어서.
네. 그 저랑 같이 종합 10위에 들 책을 집필하고
아, 그 책은 어떤 책입니까?
예. 네, 그 책은 이제 요즘 멘토와 멘티라는 말이 많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선생님은 이제 저의 멘토가 아니고 40살이 차이 날 뿐 저의 남자친구 우리 사이에 40년 있을 뿐 그래서 예, 인생의 친구로서 예.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가지고
아, 그거 뭐 연애 편지네요?
연애 편지죠. 선생님이 이런 말에 속지 마라 라고 하시더니 예. 그래 이제 나도 좀 남들에게 재미있는 인간으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네.
재미있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네.
아니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이제 제가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그 문학적인 살아라.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거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바닥을 지금 네. 오늘은 선생님의 매력이 크게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 자신의 바닥이나 이런 게 그냥 대화를 하면서도 막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예.
예, 굉장히 저 인간으로서 한 0.5cm 정도는 성장하게 하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책 나오면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오늘 익숙치 않은 동네에 오셔가지고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예, 말씀 좀 부탁드려요.
그래도 우리가 지하는 아니에요.
예.
그 작고 3층에 있는 아주 작은 스튜디오에서
지상이에요.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익숙치 않은 이런 환경에 이렇게 그 노출될 수 있는 기회도 아주 저는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별로 그 관심을 못 받는 책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그것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라종일 선생님 모시고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에 관한 얘기 쭉 좀 나눴었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좀 기억에 남았어요. 강민철이 그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주변 이제 사람들한테 자주 얘기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어떤 구절이냐면 뭐 많이 들어본 구절인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누가 너의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도 내밀어라. 이 구절을 자주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여전히 남과 북이 대치해 있고 또 이제 휴전 상태인 우리에게 좀 이렇게 좀 시사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좀 점점 무기력하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통일에 대한 의지도 없어지고 또 그런 존재들을 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시대의 비극적인 구조에서 잊혀져간 아니면은 그냥 나쁜 놈, 테러리스트 이렇게만 불리는 강민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는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존재들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는 거 그런 일인 네. 것 같습니다. 불꽃도 은밀한 라디오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꽃도 은밀한 불꽃도 우아한 라디오 팟캐스트
내 인생의 밑줄 쫙 별표 땡땡
예, 이번 주 내 인생의 밑줄 쫙 코너에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홍세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인생에 밑줄 긋을 수 있는 책 혹은 그 이야기는 뭘까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얘기할게요.
할아버지님이 책이시라고?
네, 제 외할아버지가 책이었습니다.
네, 어떤 책이셨어요?
저에게 어떤 삶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이 이제 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청소년 소년기 청소년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전쟁 나면서 이제 다 집안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제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밑에 이제 자랐는데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외할아버지한테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죠.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일종의 말하자면 책이었던 셈이죠.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뭐 이를테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잊어버리고 뭐 그러긴 했습니다만 예컨대 이제 제가 그 아마 고등학교 학생들쯤일까 비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라 이런 말씀이라든지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제3자가 그 자리에 있다고 가정하고 상정하고 얘기해라 이런 그러니까 그런 말씀 때문에 제가 어떤 면에서 좀 말이 없어진 부분도 있죠. 말하기가 참 두려워지는 이런 점도 있었고 근데 역시 가장 중요하게 저한테 영향을 주었던 건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까지 계속 말씀해 오셨던 개똥 세계 얘기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책에도 제가 여러 번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그 서당 선생이 삼형제 가르친 얘기 그 얘기였죠. 옛날에 그 서당 선생이 삼형제를 가르치다가 어느 날 장래 희망을 물어봤는데 첫째 아이가 제일 큰 형이 나는 정승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서당 선생이 아주 기꺼워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나는 커서 장군이 되겠다. 그러니까 역시 아주 기뻐서 사내 대장부 아주 이 꿈이 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즐거워했는데 이제 막내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지금 당장 뭐 희망은 별로 생각나는 게 없고 개똥 세계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 놀라서 그래서 이제 서당 선생이 그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첫째 형이 나보다 책도 읽지 않는 형이 정승이 되겠다고 큰 소리 치니까 저 아가리에 개똥 하나를 넣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둘째는 나보다 겁이 많은 저 둘째가 장군이 되겠다고 큰 소리 치니 저 아가리에다가 개똥 하나를 또 넣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막내가 그 세 번째 개똥에 대해서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하고 우물우물 하는 그런 상황에 이 서당 선생이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라고 이제 체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 말씀하시다가 제 외할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막내였다면 뭐라고 했겠냐. 그러니까 저야 당연히 아무 겁도 없으니까 그 세 번째 개똥은 서당 선생 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저한테 외할아버지가 물어보셔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첫째와 둘째의 그 바보 같은 엉터리 같은 그 말에 기뻐했으니 서당 선생이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을 때 외할아버지의 답변이 지금도 이제 귀에 남는 거죠.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앞으로 네가 살아가면서 지금 얘기했듯이 그 얘기를 해야 할 상황에 네가 얘기를 하지 못하면 그때는 그 세 번째 개똥은 네 거다. 그 얘기. 예.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세 번째 개똥을 좀 덜 먹으려고 살아왔던 것이 아닐까. 아주 안 먹지는 못했을 거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것이 이제 세 번째 개똥에 대한 문제였는데 점차 어느 시점에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개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물론 할아버지께서 이제 세 번째 막내로 나하고 동일시했지만 과연 내가 그 막내와 동일시할 만한 자격이 있나? 나 역시 책을 별로 읽지 않는다는 점에서 첫째하고 또 겁이 많다는 점에서 둘째하고 동일시 되어야 되는데 왜 나는 감히 셋째하고 동일시를 했을까? 라는 이런 물음은 나중에 한참 뒤에 갖게 된 것이었고 그래서 결국 이 세 개의 개똥을 다 이 어떤 의미랄까요? 뭐 그런 점에서 생각하게 된 아무튼 저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어떤 뭐 밑줄 긋기라고 한다면 그 할아버지의 말씀 세 개의 개똥 세 개 이 얘기일 것 같아요.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저도 이제 선생님 저한테도 책이시잖아요.
글쎄요.
진보신당 어쨌든 대표 나오시면서 수염 풀풀 날리는 탐정이고 싶다. 아마 저는 그게 아마 선생님이 주신 저한테 밑줄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쨌든 뭐 결혼하시고 아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주 보셨어요?
아직은 둘 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아 결혼 안. 혹시 손주 생기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시죠?
아 그렇죠. 이미 너 할아버지 될 나이도 이미 지났죠. 그렇죠. 그래서 애들 다
손주한테 하고 싶은.
그게 네 삶의 의미를 스스로 규정할 능력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라 라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죠. 그건 뭐 손주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이 젊은이들에게 네가 사는 의미를 스스로 규정할 능력을 갖고 그에 따라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그리고 좀 더 부연해서 얘기하면 우리말에 짓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말하자면 농사도 짓고 밥도 짓고 그 다음에 옷도 짓고 그리고 집도 짓는, 그래서 이 짓다라는 말이 다 식의주, 흔히 이제 의식주라고 말하지만 식의주가 다 짓다의 이 대상인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짓다는 나를 짓는 것이다. 나라는 인간을 어떤 인간으로 지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짓다의 대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죠.
감사합니다.
네.
좀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아마 필자로서 오실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필자.
작가, 작가로구나. 작가님이다. 빨간 책 쓰신 거잖아요.
그래요? 뭐, 내가 뭐 빨간 책 별로 쓴 거 없는데.
감사하고요.
네, 그래요.
건강하시고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유.
잘 들었습니다.
아유.